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나의 도움 주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우리 주님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동행하고자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도 필요한 말씀들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말하고요. 그리고 사흘 휴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흘간의 그 휴식 중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느헤미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 사흘간의 행적 중에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의 여독이 심하였을 것입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에서처럼 그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파악을 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 이 모든 과정이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자신과 또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사명 주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은 주의 사명자들에게 큰 힘을 주지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과는 반대로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의 진행 방식은 극히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그리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조용하게 그 예루살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의 외에 다른 동역자들, 동반자들은 걸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여러 상황을 파악하는 것, 물론 동물을 타고 다니는 것과 걸어 다니는 것과 그렇게 파악하는 세세함이 다르기는 하였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주의함은 16절에서 분명히 또한 나타나는데요. 16절 보시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일반 백성은 그렇다 쳐도요.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에게 그래도 좀 먼저 알리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심지어 이거 느헤미야의 개인의 영화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루살렘이랑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말하고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기존의 백성이니까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 그들과 함께 더 신경 써서 일을 이루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상황적인 필요성은 그렇다 쳐도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맡은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그리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담대히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진행합시다,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극히 조심하여 일의 초반을 진행하고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때문입니다. 그들을 극히 주의한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 사명이 혹여라도 어그러질까봐, 그의 영광이 가리우거나 방해받을까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극히 주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에서 일했던 자였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산에서 일했던 자였고요.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왕의 술 따르던 술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왕의 옆에서 서빙하던 자가 아니라요, 세상 당시 제일 큰 제국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왕궁의 모든 대소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예민했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해 이러한 경험들이 이 예루살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파트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직접 만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예루살렘 당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찌 말하는지를 그가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 2장에서만 나타나지 않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둘은 당시 이 지역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이요, 특히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의 딸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와 혼인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발랏이 당시 그 지역에서 얼마나 권력자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느헤미야 또한 4장 8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음모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세워 경비를 세웠다라고 느헤미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 권세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모으고 또한 물질적인 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와 함께 나온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아무래도 암몬 족속이 조상인 사람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산발랏의 제1의 수하였으리라 학자들은 그리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당시 이 지역의 권력과 물질의 중심축 예루살렘 지역은요, 이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권세를 누리고 허세를 부리며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페르시아로부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두니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흉흉한 소리가 들렸고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들었겠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의 극초반을 이토록 크게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 직후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이렇듯 유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듯 자기의 동행자들과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행자들과 함께 먼저 일하는 것을 본다면, 초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리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태도와 방향성은 줄곧 유지가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공유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해서 보다 보면 도저히 연합할 수 없도록 이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함께하면 좋다라고 말 많이 하지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일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동족으로 용납하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친 그러한 일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하여서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처음부터 이것을 예측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그렇게 가지만 결국 하나로서 연합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과 성문의 재건을 함께 이루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주의 깊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택합니다. 앞선 에스라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일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완전히 홀로 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는 않으나 그의 주변에 함께하는 몇몇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초반에 자기의 사명을 준비하고 진행시키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지요. 오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가 어느 곳을 살펴봤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처참합니다. 동물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잔재와 폐허가 가득히 쌓여 있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왜 그냥 이것을 두고 살았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다면 정리했을 법하지 않을까요? 폐허의 잔재가 얼마나 너부러져 있었는지 14절 말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가 지나갈 길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이니까요. 보면서 기가 차지 않았을까, 이것을 그냥 두고 왜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할 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사전의 준비가 끝났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확인하고 준비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일을, 사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며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일하여 주셨듯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최선의 다함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나 느헤미야는 극히 유의하고 조심합니다. 그와 동행한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처참한 그 상황,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상황, 있는 그대로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또한 그곳에는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기존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허는 그대로였고 잔재는 그대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느헤미야 자기 가운데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주신 사명들이 있으리라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준비하고 애써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 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주께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또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